공동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깊이 잠든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영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걷는 이 땅보다는 더 광대하고 넓은 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놀라운 미래가 개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믿음의 삶과 신앙이 성숙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갈릴리 한인교회가 참으로 영적인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 가운데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 제48장 7절,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분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130세에 늙은 노인의 몸으로 자신의 가문을 전부 이끌고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왔던 야곱이 17년 동안을 아들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서 봉양을 잘 받고 살다가 자손이 그곳에서 번성하는 것까지를 17년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향년을 맞이하면서 147세로 이제는 운명할 임종의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날 힘도 없이 병석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베 지역 거기 수도에서 아들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병문안을 왔다는 전가를 듣고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제 유언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침상에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 순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두 아들을 애굽 총리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즉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편입을 시키는 일을 죽기 전에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7절, 8절,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 가운데는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재 애굽 땅에 이마가 살면서도 17년 전에 두고 왔던 이 가나안 중앙의 땅,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에서 약 20리 정도 남쪽에 있는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기전에 한 번이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 베들레헴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 이제 그가 7절에서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밧단 아람을 이야기하고 북부 시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북부 시리아 땅 그 가운데도 나홀의 성으로 불리던 바로 하란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처가가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우리는 야곱에게 이첩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가운데 두 아내 가운데도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던 야곱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이 라헬만을 사랑했기에 그의 언니면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그만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끝난 그 직후에 그만 아기를 낳다가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35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과 또 도착해서 세 번의 죽을 위기를 넘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밧단에서 올 때 하면서 그는 자손들에게 세 번의 죽을 고비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비를 넘겼다 하는 이야기를 소상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는 하란에 있는 장인집을 야반 도주를 해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축을 몰고 사흘 길 멀리 떨어져 있는 장인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남쪽으로 한참 열심히 가축을 몰고 내려왔지만은 요단강 중간쯤 되는 바로 동편 땅입니다. 길라시라고 하는 쯤에 왔을 때 들미를 잡히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곱 일행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떼갖고 도망갔다고 생각하고서 사위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말려주셔서 겨우 목숨을 구명했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편에 있는 야복 나루트라고 하는 야복 시내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마침 사해 남쪽에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둥이 형 에서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령을 미리 보내어서 자신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에서가 400명의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일로 북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면 이제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오는 에서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전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습니다. 남을 해친 자는 밤에 발을 뻗고 자지를 못하지만 피해를 입은 자는 잘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해자가 그렇게 심적 고통이 심한 법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누가 가해자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20년 전에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과 형의 영적인 자리를, 마제의 자리를 탐으려고 뺏으려고 공모를 했던 자가 그렇게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뺏었던 그였기 때문에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상둥이 형 에서가 이번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와 함께 북상을 하고 있다고 위기를 느끼고서 하나님께 야복 시내가에서 매어 달려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운명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자리를 야복 시내가에서 마련해 주므로 해서 목숨의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가 남쪽으로 가서 베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될 빚을 지고 있는 자가 야곱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 시내가 하류 쪽에 보니까 목초 지역이 무성하고 참 양떼를 먹이기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수컷이라고 하는 거류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실컷 양을 잘 먹이고서는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가서 남행을 해서 아버지 집인 헤브론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남행을 하지 않고 거꾸로 북행을 해서 당시 가나안 땅 가장 중심지역인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그 근교에 밭을 사서 머무르면서 온갖 도시 문명의 향락을 즐기기 시작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아들들과 세겜성에 있는 지배족속인 히위족속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물론 디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다시 세겜성을 탈출하면서 살려달라고 세 번째 부르짖던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약속대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베델로 남행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남행을 하는 길에 다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와서 비로소 그는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 마주하시고 베델에서 자신을 기다리시며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는 남쪽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바로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갈로속에 나옵니다만은 7절 끝에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이제 라마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을 지나서 더 남행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계시는 이삭이 계시는 헤브론 땅이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남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도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북쪽 20리 정도 지점에 라마에서 그만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난산 끝에 죽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건을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라헬의 소생 두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여기 나타나는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라헬에 대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해주고서 운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눈을 감고자 하는 것이 야곱의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이유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 이 대목에서 반드시 연상하고 기억을 해야만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400년 후에 아무래도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대한 지명과 거기에 얼룩져 있는 자신의 야곱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고 당부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라헬이 묻힌 장소,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북쪽 교회에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거기 지금도 라헬의 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과 그의 자손,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은 훗날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 베들레헴을 중시합니다. 왜? 그게 바로 자신들의 할머니였던 라헬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 땅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해골이 운구되어서 세겜 땅에 묻혔기 때문에 에브라임 족속과 그리고 므낫세 족속은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이었던 바로 베냐민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라마에서 돌아가시고 그 묘소가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마지막 12번째 지파인 베냐민이 차지하고서 융성하게 됩니다. 그 세력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융성했는지, 나중에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강력한 지파로 먼저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힘을 숭상했다가 나머지 지파와 함께 갈등이 생겨서 전쟁을 치르다가 모든 부족들이 거의 다 죽게 되고 600명의 남자들, 용사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어서 겨우 대를 이어온 것이, 그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때부터 이 베들레헴은 남쪽 유다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몰락과 더불어 차지하게 된 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드디어 다윗 왕이 탄생을 하고 다윗 왕조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어집니다. 더 역사가 흐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을 합니까?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베들레헴 예수로서 여기서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묻혀있는 그곳에서부터 온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을 살려주게 되는, 그 지경을 넓혀주는 다윗 대왕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며 유대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메시아가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며 우리도 이방인들이지만은 그 모든 선민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자손들에게 상속시켜주고 있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눈을 감게 되는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이민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한국에 대한 여러 지명과 역사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한국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국을 잊어버리는 자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고향에서, 그리고 옛날 평양에서 어떤 성령의 운동이 있었으며 어떻게 복음화되었으며 우리들의 피 속에 유일신을 섬기는 사상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한국 백성들이 현재 세계 120개국 이상에 흩어져 살면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내걸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유대인들이 신학하고 회당을 만드는 것처럼 한국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한시도 우리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한반도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 역사와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 조상들의 나라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각 지명 가운데 숨어있는 믿음의 숨결과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함께 이야기해 줄 때에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움트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로뚜라에서 와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옛날 조상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그곳도 융성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부터 21세기를 계속 걸어가면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대한민국이요,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왔으며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음의 윤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 있는 우리 이민자 조상들의 삶들이 1세대의 삶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생각하면서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 베들레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와서 살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줘야만 할까요? 그 옛날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옛날 1970년대의 성령운동과 그리고 엑스플로를 이야기해주며 또한 그곳에서부터 전세계 120개국 이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20세기의 한강의 기적과 선교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국 땅의 많은 백성들과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 그 교회가 세계로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감격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성공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상속해주며 믿음의 고향인 우리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으로부터 온 공산세계를 아우르며 통일의 주체가 되어지고 세계로 주님이시여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주님이시여 진출하게 되는 복음의 대로를 뚫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상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주님 안에서의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세와 3세를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또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시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참된 성도들로 거듭나는 저희들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올 때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